오늘 아침까지 해서 7번에 이제 걸쳐서 칼빈주의 이제 바로 알기 강의를 했습니다. 맨 먼저는 왜 이런 거를 해야 되는가. 목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이제 해야 할 필요가 생겨서 이런 강의를 한다. 그 다음에 노을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 변정학자 그분이 왜 나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믿지 않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면서 그래서 변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예와 함께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칼빈이나 루터 그러면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아주 칭찬 일색인데 실제로 가서 이들의 그 흑역사를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칼빈 같은 경우는 반유대주의를 이제 조장을 해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나치 독일이 이 루터의 이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거의 600만 명이나 되는 이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됐다. 한마디로 자기들하고 믿음이 다르면은 그러면 무력을 써서 죽이기까지 해서라도 이렇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느 면에서 악한 일이죠. 악한 일. 자,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냐. 알고 봤더니 칼빈주의는 칼빈이 원래의 창시자가 아니고 4세기 그 다음에 5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그런 작품이다. 어거스틴의 모든 것을 칼빈이 나중에 이제 그대로 도입을 해서 그래서 그중에 특히 왜 이런 일을 했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도나티스트라고 하는 믿음대로 성경대로 믿으려고 한 이런 사람들을 무력을 써갖고 이렇게 해서 믿음이 다른 자들을 강압을 통해서라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교화를 시켜야 된다. 이와 같은 교리를 이제 만들었고 나중에 이런 그 어거스틴의 이제 국가 교회 체제 이걸 통해서 칼빈이니 쯔빙글리니 그 다음에 루터니 이런 사람들이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개혁 시대에 자기와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 처형을 시킨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대다수 교회에서 특히 개신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을 뭐 커다란 성인이라고 그러고 성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거스틴은 성경적으로 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무슨 고백록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쓰레기 같은 그런 책에 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냐? 바울까지 돌아가야 돼. 어거스틴이 아니고 칼빈 아니고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여기 가서 끝나면 안 되고 바울까지 돌아가고 바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돌아가는 이게 신학교회다. 근데 대다수 뭐 장로교나 특히 어디까지 어거스틴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 어거스틴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국가교회 통치체제 그 근본을 확립해주고 마리아 숭배사상 유아세례로 구원받는다는 아담의 죄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고 자유의지를 다 박탈을 하고 연역교리를 만들고 결국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런 부천년 교리를 만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교리를 바탕으로 로마의 이제 교황들이 등장을 하면서 무려 1000년 스페인 같은 경우 1800년 1700년 동안 그냥 찍소리 못하고 양심의 소리 내지 못하고 천주교의 그 독재 아래서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런 암흑시대를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만들어준 장본인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라든지 칼빈, 그 다음에 쯔빙길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들도 어느 면에서는 그 시대의 희생물이다. 희생자예요.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어딜 가나 다 이 전체주의 독재, 그 다음에 신정정치, 국가교회를 했기 때문에 그걸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붕어가 물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런 체제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처형을 해서라도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이런 무력 통치를 행한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이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종교개혁 당시의 세상은 국가교회 세상이었어요. 국가교회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state church예요. 국가가 주도하는 국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국교. 반대로 중세 뭐 1100년, 1200년 때에는 교회 국가라고 그래요. 교회가 국가를 주도했어요. 말 그대로 교황 밑에 황제들이 다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거는 church state예요. 처치가 교회가 국가를 주도하는 그런 때가 있었고, 이게 나중에 이제 교황권이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국가교회 스테이트 처치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에 전 유럽은 카톨릭 교회가 이제 장악을 해서 무려 1100년 이상 모든 국가에 국교를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 국교, 다른 자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저 그림을 가서 보면 이 그림이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할 것도 없어요. 뭐 중국이나 뭐 이슬람 이런 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100% 다 신정국가, 국가교회, 뭐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다 국가교회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는 얘기할 필요 없고,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저 유럽을 이제 가서 보면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저 모든 나라들에 다 국교가 있었던 거예요. 국교. 먼저 포르투갈, 저 밑에 가서 본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이탈리아. 제가 색을 잘 모르고 살색 같은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그게 카톨릭 교회예요. 여기는 카톨릭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카톨릭 교인이래야만 그 나라의 시민이 돼서 그래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뭐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가교회가.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가면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있는데 보라색인가 아니면 그 옆인가요? 제가 지금 그림을 보이지 않는데 거기는 정교회예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아시죠? 그냥 태어나면 거기는 무조건 정교회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건 허용이 안 됩니다. 자, 1517년에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했어요. 그래서 루터교가 이제 생겨납니다. 저쪽에 가서 보면 저기 빨간색 저기 화살표 되어 있는 그 위에 거기에 이제 독일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 있고 독일 위로 이제 가게 되면 스칸디나비아 3국이 있어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그 옆으로 가면 핀란드가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이제 붙었던 옛날에 뭐 리투아니아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는 그냥 100% 무슨 교를 하냐? 루터교를 하는 거예요. 루터교. 다른 거 허용이 안 돼요. 거기 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시민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534년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다른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이 왕비하고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로마 교황청이 신청했더니 안 된다 그래요. 안 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이 나라의 국왕이 이 나라의 종교의 수장이 되겠다. 수장령을 발표해갖고 뭘 만들었어요?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영국은 오직 뭐만 해야 되냐? 영국 국교회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 국교회 외에는 다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고 1560년에는 영국 바로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누가 이 국교를 만들었냐? 존 낙스라고 한 사람이 제네바에 가서 그래서 칼빈의 이런 교리들을 배우고 배자역에서 이런 걸 배우고 스코틀랜드에 그걸 도입을 해서 스코틀랜드는 오직 장로교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 자, 거기 가서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이건 스위스예요. 스위스의 존 칼빈, 켈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켈빈은 제네바에서 오직 뭐만 해야 돼요? 켈빈주의, 개혁주의만 해야 되는 거. 이거 외에 다른 거 허용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넌 불교만 해야지 딴 건 안 된다. 뭐 일본 같으면 넌 기독교만 해야지 그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칼빈이나 루터가 살던 1500년대, 1600년대 그 유럽은 그냥 말 그대로 전 모든 나라가 다 국교를 지정을 해서 그 국교 외에는 다른 걸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믿음 고백을 따라서 그래서 뭐라고 해서 이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내가 내 교회를 I will build my church 있는 게 아니에요. I will 앞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짓겠다고 하신 걸 어떻게 성취하세요? 얼마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면서 드디어 신약교회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약교회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사람도 있어요. 구약시대에 교회가 있었다고 한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누구예요? 개혁신학 한다고 한 사람이 아담 때도 교회가 있고 아브라함 때도 교회가 있고 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주장한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에는 I will build my church.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이렇게 돼서 사도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20, 30년 전 유럽을 돌아다니고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이후에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무슨 내용?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서, 또 교회를 이끄는 목사들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계시록도 가서 보니까 계시록 아침에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에 보낸 것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쭉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형성이 된 사도행전을 보고 이렇게 쭉 가서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봤을 때 과연 한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 교회의 수장이라 불리는 하여튼 교황이라는 게 이런 게 존재해갖고 어떤 한 나라의 국가를 국교로 만들어갖고 전체를 총괄한다는 그런 교리나 가르침이 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나 읽으면 그런 게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개념은 아예 요만큼도 없잖아요. 그런 개념. 교회가 국가를 대신하거나 국가가 교회를 대신하고 그 나라의 왕이 믿음이 전혀 없는 자예요. 교황이라고 하는 자가 전혀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런 자가 그런 교회를 관할을 해갖고 그 모든 사람들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단 한 군데 어디에도 그런 개념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중세시대, 특히 종교개혁시대, 이 전체주의 그 시스템의 교회라고 하는 거는 상상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믿음이 다르다 가서 죽여? 어떻게 그런 일을 해?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국가의 수장이나 아니면 교회의 수장이 한 나라의 그 국교를 지정해서 그것대로 믿지 않으면 처형하고 내쫓는다? 이런 개념이 어디 신약성경 어디에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성경을 영해해서 이런 제도에 이제 근간을 마련했는데 그 어거스틴 역시 황제가 다스리는 국가교회 밑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어거스틴이 언제 사람이냐?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후반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살던 시대에 이미 황제가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황제에게 아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 근간이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미 어거스틴 시대에도 국가교회가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국가교회가 왕이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에 관련된 모든 공회나 이런 걸 누가 주재하냐? 왕이 주재하는 거예요. 왕이. 여러분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완성이 되냐? AD 90년경에 완성이 됩니다. AD 90년경에 완성이 돼서 어거스틴이 한 400년쯤까지 이제 살아 400년 정도에 살았다 그러면 AD 90년부터 이 400년 되는 이 시점에 뭔가 이 전 세계 교회 역사 안에 무언가 변혁이 일어나서 레볼루션 혁명이 일어나서 신약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던 그런 일이 실행이 되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AD 90년부터 그다음에 400년 사이에 여러분이 탐정이 돼서 이제 수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료를 보니까 어거스틴도 국가교회에 살았다. 사도 요한 AD 90년에 가서 거긴 없었어요. 그게. 그럼 AD 90년부터 이 400년 사이에 무언가가 변화가 생겨나서 왕이 국교를 지정하는 그런 걸로 교회가 바뀌어버렸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신약성경에 기록된 교회가 사라지고 왕이나 교황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이 AD 90년, 한번 그냥 쉽게 얘기해서 AD 100년부터 AD 400년 사이 어느 시점에 300년 안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들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이 마지막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이런 전체주의 독재국가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도 못해보는 그런 교회가 AD 100년부터 AD 400년 사이에 어느 시점에 이제 생겼다.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맨 끝에 가서 쭉 추적을 해나가면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가. 예, 말씀드렸죠? 지옥의 문들이 그걸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문들이 집요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 체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뭐에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로 바꿨어요? 국가의 교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국가의 교회로.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마귀는 빛의 천사로 자기 자신을 변형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야 굉장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예요? 마귀의 걸작품이 돼서 온 인류를 속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났냐?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의 기독교 공인이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독교 공인 대단한 거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얻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은 치명적인 마귀의 치명적인 독약이다. 천주교 칼빈 그다음에 루터 등의 국가 교회가 여기에서 이제 태동이 된 거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신약시대 예수님 세운 교회가 이렇게 변질이 돼갖고 국가교회가 됐는가,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칼빈과 루터 등의 종교개혁자들이 국가교회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래서 성도들을 무력으로 제압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 거의 성경에서 알았다고 하는 건 이신칭이 하나밖에 없는, 뭐 휴고를 알아요, 뭐 재림을 알아요, 그 외에 나머지 교리를 알아요, 그죠? 하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교리를. 자, 이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해갖고 그래서 국가교회를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칼빈과 루터와 츠빙글리라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구원론이라 이들의 교회론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론이 틀렸어요. 교회론이 틀린 이유가 뭐예요? 구원론이 틀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잘못된 교회론, 잘못된 이론, 어느 면에서 구원론을 이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론을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칼빈주의를 이렇게 주창하고 파급을 시키는 뭐 존 메가더, 존 파이퍼, 그 다음에 뭐 R.C. 스프롤, 뭐 그 다음에 팀 켈러 이런 사람들이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무슨 장로교인들이 구원 못 받았다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그 교리들, 그들이 저는 분명히 그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만 착각을 하고 있다. 뭘로? 만세전에 예정돼서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역사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맞지 않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초점을 두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이후에 콘스탄틴 대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자, 이교도 이제 국가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제국 시대에 모든 곳으로 이제 지역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모든 곳을 이제 퍼져 나간 거예요. 자, 이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땅에 신약 교회를 세워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신의 백성에게 너무나 큰 복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알기 원하면은 그럼 사도행전을 가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커다란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시며 이 사도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던 이런 시대,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독교는 초원의 불길처럼 세상으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산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이 대양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왕들을 멸하고 왕들을 두렵게 이렇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됐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표현에 따르면 초대 신학교의 성도들이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충만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 교회 안에 성령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타고 앉아서 그 백성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2장 6절에는 또 15절에는 니골라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니콜레이티안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니코는 짓누르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라오스라고 한 말은 일반 성도들을 짓누르고 그 위에 타고 누르려고 하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평신도, 너희는 평신도고 우리는 성직자다. 이런 계급이 이제 그 안에, 교회 안에 AD 90년경에 이미, 예,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이런 단체 아니면 교회가 천주교예요. 천주교에는 프리스트가 있잖아요. 지금도 프리스트가 있고 나머지는 평신도가 있잖아요. 프리스트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을 멸하려고, 없애시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이 시스템이 오히려 부흥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오게 된 거다. 이게 진짜 아이러니인데. 자, 그래서 이들은 초기 사도실 시대화에서와 같이 영적인 방법과 진리로 성도들 치리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상과 이제 방법으로 치리하며 성령님을 대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유다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3절 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함께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그런 필요가 생겼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 예, 눈치채지 못하게 기어들어온,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일단 교회 안에 프리스트 제사장이 있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신약교회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걸 없애려고. 그래서 어떻게 휘장이 다 무너져 내리고 직통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서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 영적인 제사장이 된 이런 시대가 열렸는데 인간이 제사장, 프리스트가 돼갖고 여전히 중간에서 죄의 고백을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을 능멸하는 그런 처사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세상으로 이제 기독교가 막 퍼져나가는 가운데 마귀가 이제 처음에는 어떠한 수법을 썼냐, 막기 위해서 박해를 동원한 거예요. 박해 많이 핍박하고 죽이고 처형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박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가져온 어떠한 그 뭐라 그럴까, 미끼가 있어요. 그 미끼는 황제 숭배, 황제를 주로 여기고 황제를 숭배해야만 된다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교도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뭐 이신도 섬기고 하다가 황제도 섬기라고 하니까 그저 황제도 섬기면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으로 존경할 수는 있어도 어떻게 황제를 신으로 섬기냐는 말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는 문제가 없어요. 황제 숭배가 기독교에는 문제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 반항을 하고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니까 거짓으로 고소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사자굴에 내던지고 화형대에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로마 제국 이제 이 시대에, 예, 초창기에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AD 65년경에 여러분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AD 이제 311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그런 황제까지, 여러분이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초대교회 박해 뭐 이렇게 쓰면 10번의 박해 기간이 있었다 해서 자세하게 그 10번의 박해 기간에 황제가 누구고 어떻게 죽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요약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위키백과의 증언을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위키백과 우리나라 말로 그 부분은 번역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가서 보세요. 기독교 박해는 역사적으로 서력기원 1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이른다. 기독교 박해는 초대 기독교인들은 믿음 때문에, 믿음인데 원래 그 사람들은 신념이라고 돼 있어요. 신념이 이게 faith,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유대교의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았고 초기 기독교가 확산된 지역의 다수를 통제한 로마 사람들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다. 4세기 초에 313년에 밀라노 측령회의 종교의 형태가 합법화되었으며 즉 기독교 공인이 되었고 그 다음을 한번 가서 보세요. 마침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 백과사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다 하는 얘기가 국가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313년에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AD 90년경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계시록이 쓰인 그 이후부터 313년이 갈 때까지는 국가 교회가 아니었는데 313년 밀라노 칙령이 되면서 로마의 국가 교회로 바뀌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그때 생긴 거다. 그렇게 이제 이 일반 이 백과사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밀라노 칙령인데 우리가 이제 이딕터 오브 밀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 하면 우리는 그냥 콘스탄틴 대제 하나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때에는 황제가 두 명이 있어요.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그래서 313년 2월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1세하고 리치니우스라고 한 사람이 밀라노에서 회담을 해요. 그리고 6월에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 이후에 콘스탄틴이 전체를 다스린 황제가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콘스탄틴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을 내렸다. 이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고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 사전에 있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저기 가서 보니까 이딕토 밀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Proclaimed by Roman Emperors Constantinus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뭐라고 써있냐면 For Christianity, Christianity를 위해서 Tolerance, 관용을 베푸는 이와 같은 칙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And other religions, 다른 종교들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가서 네이버를 쳤더니 네이버에 고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사전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 밀라노 칙령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박해 시대 지난 200년 동안 교회 재산을 다 몰수했거든요. 그 몰수했던 교회 재산을 모두 돌려줘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도를 속박하던 법률도 다 폐지를 해라. 이렇게 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교와 융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적인 일보를 내딛었다는 점에서 밀라노 칙령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국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국교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교가. 이게 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자유를 얻었지 않겠냐? 맞습니다. 믿음의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그걸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교회가 타락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콘스탄틴하고 국가교회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가 이제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이 되면서 로마 제국이 세계를 이제 뻗어나가니까 어디를 결국 점령하냐. 이교도 국가들 다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교도 국가들 점령하니까 다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교도 국가들이. 그럼 이교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로마 제국 안으로 다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가 다 모든 걸 합병을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런 사람들 다 잘 다루어야만 국가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가장 교묘하게 다룬 사람이 바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본인도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하는 콘스탄틴이다. 콘스탄틴 이 사람이 더 퍼스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퍼스트 크리스찬 엠퍼러.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참 이게 그리스도인이가 아니가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272년에서 337년까지 살았는데 306년부터 337년까지 약 31년 동안 황제로서 로마 제국의 황제로서 이제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방정교회 아시죠? 동방정교회는 나중에 이 콘스탄틴 이 사람이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로 옮겨서 동방정교회에서 이 사람이 성인이 된 거예요. 이 성인이에요, 저 콘스탄틴 성인. 저 사람에게 이제 빌면은 하나님이 무슨 뭘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참 정말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람을 성인으로 만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도대체 콘스탄틴 성인이 무슨 일을 했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속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역사 세계사를 배우면 이런 증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 로마 군주다. 그의 치세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는데 314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여 기독교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기독교를 정식 종교, 아, 왕이 기독교인이라는데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왕이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기독교인이 됐으면 그걸 다 끝내면 좋은데 본인이 교회의 수장이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가 제일 수장이 돼서 내가 하라는 대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교회 수장이 돼갖고, 여러분 325년에 니케아 공회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삼위일체냐 아니냐,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거 정한 거, 그런 거 니케아 공회 이야기 들어봐야지. 니케아 공회의 회장이, 의장이 누구야? 콘스탄틴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 교회의 그 중요한 일을 정하는데 맨 마지막에 꽝꽝꽝하고, 예, 그 의장 노릇을 한 게 믿음도 없는 콘스탄틴이 그 일인지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상 역사가들은 그 공회를 소집해갖고 기독교 발전에 이바지를 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왕이 기독교 회의에 주제를 해갖고 기독교 발전에 무슨 공회 이바지를 했, 이런 식으로 지금 역사가 다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330년에 공식적으로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옮겨요? 지금 터키에 어디? 비잔티움, 거기 이스탄불로 옮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콘스탄틴 죽은 다음에 그 도시의 이름을 뭐로 바꿔요? 콘스탄티노플로 바꾸는 거예요. 콘스탄틴의 도시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자, 콘스탄틴의 기독교 승인 공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겼냐? 교회가 이제 핍박받고 그랬는데, 아 글쎄 왕이 교회를 승인을 하고 나니까 그 핍박받을 때 별 볼 일 없었던 목사, 뭐 주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주교님, 주교님 그러고 와서 뭘 좀 봐달라 그러고, 뭐 교회법에 따라 뭘 해달라 그러고, 이런 위치로 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감독님 뭐 어떻게 하면서 이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꼼짝도 못했는데 왕이 국가의 교회를 형성하고 국가교회 수반이 되고 이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주교, 감독, 뭐 하여튼 이렇게 부주교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높은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황제가 또 호의를 보이면서 교회에서는 그 지도력을 발휘하고 교회의 공회를 주재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어떤 일이 생기냐?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서 세상과 하나가 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가 되는 일이. 교회가 이런 모든 것,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비싼 값을 치러야 됐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교도들이 있잖아요. 로마 황제는 기독교인만을 대상으로 이 정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같이, 우리나라 같으면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 대통령이다, 어디가 불교에 가서도 이거 하고 이거 하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도, 이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불교하는 사람도 기독교 와서 뭐 또 이거, 이번에 뭐 윤석열 이런 사람 뭐 미신을 한다고 뭐 어쩌고 그러더니 또 이번에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다. 이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하고 이교도들하고 혼합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국가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교도들의 이교주의, 뭐 샤머니즘, 신비주의 각종 이런 거 하고 기독교를 어떻게 하든지 타협을 시켜야만 국가 통치가 되는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는 국교가 되니까. 그리고 타락한 이 국가교회는 이교도들의 풍습에 근거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우상 숭배, 제사장 체제, 교황, 추기경, 그렇죠? 교부, 연옥, 면죄부, 유아 세례 등 도저히 성경적으로 용납할, 신학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가증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가 모든 걸 하면서 모든 나라를 내가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기독교하고 합쳐질 수밖에 없다 해서 이교도들 이런 각종 이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수입을 하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과 배교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교회는 자기들의 범주 안에 거하지 않는 자유교회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린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아세례 안 됩니다. 어떻게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됩니까? 신약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만 예배당에 모여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어떻게 했겠어요? 이단으로 정죄해갖고 몰아내지 않으면은 국가가 통치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이단 사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 이 천주교에서 그냥 이단으로 몰리면 그냥 깨끗이 다 지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세상 역사가들도 천주교 사관을 가진 교회 역사가들이 한 목소리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면 엄청난 문제가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가 기독교 진흥 정책을 쓴 유일한 이유는 뭐냐?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내전을 거치면서 권력을 이제 콘스탄틴이 잡고는 보니까 이 이교도들하고 이거 뭐 어떻게 융합을 해야만 제국이 살아남겠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내가 또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와 이거를 짬뽕을 하지 않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콘스탄틴의 개종과 그 업적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스탄틴과 그의 군대가 이제 로마에 다다르게 됐을 때 소위 밀비안 다리 전투로 알려진 그런 전투를 이제 해야만 된 거예요. 이걸 이제 해야만 로마에 입성을 해서 그래서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관습에 따라 콘스탄틴은 희생 짐승의 내장을 보고 점을 치던 하루스피스라고 하는 사람의 조언을 구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21장 21절 이런 데 가면 바빌론 왕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서 짐승의 간을 열어갖고 간을 이렇게 열면은 그러면 그 점술사들이 보는 거에 따라 이쪽 방향으로 가시오 저쪽 방향으로 가시오를 정해주거든요. 그게 옛날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장군들이 진격을 하라고 할 때 그때 점을 치던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콘스탄틴도 이 짐승의 이 간을 열어갖고 그래갖고 이거 점을 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신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자기가 그 전투에서 패할 것이라는 그런 점괘가 나온 거예요. 짐승의 그 간을 보고 이렇게 했더니 점괘가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그 신들을 섬기지 않아서 너는 이제 멸망하게 된다. 근데 꿈에 뭐가 나타났냐?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콘스탄틴의 십자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십자가 표적을 가지고 정복하라는 그런 말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주후 312년 10월 28일에 그 십자가가 달린 깃발을 내세우며 진격을 했고 그 결과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승리하고 적을 이제 패배시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개종을 선언한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개종을 해서 이게 콘스탄틴의 저 유명한 그 십자가예요. 그런데 모든 면에서 콘스탄틴의 그 십자가 환상은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제 판명이 됐다. 이건 누가 쓴 글에 이제 나오느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런 말 그대로 콘스탄틴 대제 옆에서 도와주던 어용학자가 있는데 어용학자가 그냥 이 사실을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 위키백과의 유세비우스 항목에 가서 찾아보면 이게 거의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자, 혹시 그래도 콘스탄틴 저런 환상 뭐 요새 꿈 봤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워낙 많으니까 이게 사실이라 해도 과연 저 환상을 준 인물이 예수님일까? 예수님이 과연 저 십자가를 들고 가서 그냥 사람들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고 저 도시를 함락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여러분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에게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그 환상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면 그러면 이 콘스탄틴의 이 환상과 개종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 그의 개종은 의심스러운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목상의 개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여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자기 아내와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콘스탄틴의 이제 첫 번째 아내가 미네르비나 이런 사람인데 그 아내를 통해서 크리스푸스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어요. 이 크리스푸스가 아주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콘스탄틴의 뒤를 이어서 이제 황제가 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326년에 이 크리스푸스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죽이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둘째 아내가 있는데 둘째 아내가 파우스타인데 이 파우스타하고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하고 자기 아들을 죽여요. 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둘째 아내 파우스타가 고소한 내용이지 그게 입증이 된 건 사실 아니에요. 그의 첫째 아내를 아내 그 아들 크리스푸스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둘째 아내 이 파우스타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황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 누명을 이제 씌운 거죠. 이렇게 되니까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콘스탄틴을 잘 설득을 해서 사실은 그의 둘째 아내 파우스타가 그 아들에게 몸을 갖다 바친 거지, 이 아들이 자기의 둘째 아내를 이렇게 강제로 겁탁하거나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돼가고 결국 또 누구를 죽이냐, 두 번째 아내 파우스타를 죽여요. 그것도 어떻게 죽이냐, 펄펄 끓는 목욕탕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삶아서 죽이는 거야, 자기의 아내를.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자기 누이의 아들을 태형으로 때려서 죽이고, 누이의 남편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목을 졸라서 죽이고, 이런 사람이 콘스탄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또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호의를 이제 베풀고 십자가 처형 폐지하고 이런 것도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건 아니다. 이거 카톨릭 백과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콘스탄틴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몇 주교들은 궁전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 심지어 황제를 거룩한 존재인 하나님의 천사로 높여 찬양을 했고, 여기 나온 황제는 콘스탄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늘에서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까지 했다는, 그 옆에 지저분한 점쟁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콘스탄틴이 기독교의 호의를 베푼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동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그는 자기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한 약삭빠른 폭군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 누가 쓴 거예요? 카톨릭 백과사전이 쓴 거예요. 카톨릭 백과사전. 자, 그 다음에 위대한 그런 역사 중에 한 사람이 두란트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란트. 두란트가 문명의 역사, 카이사라와 그리스도라는 그 책에 650에서 656쪽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 콘스탄틴의 회심은 정말 참된 회심인가?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정치적인 지혜의 극치였는가,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예배에 필요한 의식에 거의 순응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통치기간 중 주교들을 자신의 정치 조력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이 주교들을 왜 세우냐, 믿음 있고 이런 사람들을 주교로 세우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의 주교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는 주교들을 소집해서 공회를 주재했고, 말씀드린 대로 주교들을 강제로 자기가 임명하고 그 사람들 동원해갖고 교회의 수장이 돼갖고 교회 공회를 마음대로 열은 거예요. 무엇이든지 대다수가 일치하는 의견을 따르도록 강요를 했다. 예, 역사가 증언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위에 정치가가 돼야 되는데, 콘스탄틴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기독교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박해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을 콘스탄틴이 깨닫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는 관용을 베풀어서 이교도들 것들하고 모든 거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제국이 하나가 되고 팩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거를 정치적으로 간파하고 개종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 그래서 콘스탄틴의 기독교는 혼합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가서 보면 여기에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이런 그 타이틀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타이틀이냐 하면 교황이 받는 타이틀이에요. 교황을 가리켜서 폰티펙스 맥시무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최고 승원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동그란 코인이 있잖아요. 저 코인이 누구냐? 지금 프란시스 교황도 폰티펙스 맥시무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호칭이 최고 승원장이 호칭을 갖는 거예요. 근데 누가 콘스탄틴이 자기가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하는 저런 호칭을 스스로 저걸 취하고 교회 수장이 된 거예요. 교회의 수장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일을 이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게 된 거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재미있는 게, 콘스탄틴은 죽을 때 비로소 유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제거가 되는데,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세례받은 이후에 죄가 없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미루다가 죽기 전에 이 어영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를 데려다가 그리고 그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의 수장이 되고 교회 공회를 주재를 하고 그렇죠? 폰티펙스 맥시무스가 돼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AD 313년에 밀라노 공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뭘 세우냐? 국가와 교회가 일치가 되는 국가교회를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해 구약시대 신정정치로 회귀하는 이런 정책을 누가 세웠냐? 콘스탄틴이 세운 거예요. 신정정치란 신성한 주권을 갖는 신이 임명한 대리자에 의한 정치. 그러니까 황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한 신의 대리자다. 그래서 전체 국가의 교회를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신권정치를 로마 제국에 드디어 공식적으로 도입한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다. 그래서 콘스탄틴과 그 이후에 로마 황제들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신정정치를 구현하려고 했고, 그러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났을 때, 한 50년에서 100년쯤 지났을 때 누가 등장해요? 어거스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이런 그 신권정치를 위한, 이와 같은 그 전체주의 독재의 국가교회를 위한 모든 초석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박탈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인간에게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 이걸 이제 해서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유아세례를 통해서, 유아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로마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로마 제국에서 뭘 하려면 무조건 일단은 유아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아세례를 받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아담의 원죄가 다 제거가 된다잖아요.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유럽에 살고 있는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천주교에 속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일이 제도적으로 일단 세운 거는 콘스탄틴이고, 그로부터 한 100년쯤 지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런 천재가 나타나서 로마 제국이 결국은 국가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초석을, 자유의지 박탈, 유아세례, 이걸 통해서 중생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마리아 숭배, 연옥 숭배, 그 다음에 무천년.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이 땅에서는 거 없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 대해서 이 땅에 교황이 다스리는 이게 천년왕국이다. 이런 그 시스템을 어거스틴 사람이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러니까 AD 313년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이면 1200년 동안, 그 이후에도 국가교회가 계속 지사 한 200년 이상 지속이 됐거든요. 이 얘기는 거의 1400년 동안 전체 유럽에서는 종교의 자유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국가가 정해준 국가교회만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서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들의 정교 관계라는 글에서 이범성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전통은 제정이 일치되거나 적어도 정교가 분리되지 않은 그런 형태를 이제 취했는데, 신약시대 복음전도자의 전통은 정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교회 세우지 않으려고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라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믿음과 자유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거잖아요. 카이사라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바치면 안 된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줬는데, 이 두 개를 다시 합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카이사라의 것들은 카이사라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대로 제자들의 의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바울의 말도 정교 유착이 아니라 정교 분리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정교 분리, 세금을 바치고 할 걸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 국가교회를 만들라는 그런 얘기를 바울이 언제 한 적이 있냐. 그러나 기독교가 확산되던 4세기 초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와 그의 손자 테오도시우스는 기독교를 국교화했고, 이로써 정교유착, 신정정지 시대가 도래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 가서 보니까 이범성 교수가 선진국들의 정교관계라는 그 책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 종교개혁을 맞으면서 로마 카톨릭 교권에 대한 민족국가들의 반대는 정교분리가 아니라 정교일치의 새로운 형태를 발전시켰을 뿐이다.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도 뭘 했다는 거예요? 정교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정교일치, 그것은 교황과 황제의 제국적 정교일치를 개신교 주교들과 왕 혹은 성주들의 정교일치로 전환한 모양새에 불과한 거다. 예, 교황 중심으로 하다가 왕이나 군주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루터는 독일에서 정부의 권력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정부와 교회의 선한 역할 분담론을 선전했고, 칼빈은 스위스에서 교회의 적극적인 정부 활동을 장려했고, 한편 헨리 8세의 수장령을 통한 영국교회의 탄생은 로마 교황청 대신에 정부와 더욱 밀착된 정교일치, 왕이 수장이 되고 말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종교분리란, 정교분리란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형태의 정교유착에 불과하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교회고 인간의 자유를 말살하는 그런 것이 종교개혁이다. 예. 그래서 콘스탄틴과 어거스틴을 거치면서 신정정치 모델이 확립된 이후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유럽의 모든 국가는 뭐예요? 오직 카톨릭 교회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동방에는 정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영국에는 국교회가 생기고,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 3국에는 뭐가 생겨요? 루터교가 생긴 거예요. 이거 외에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나 칼빈, 에츠빙글리 등이 이룬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카톨릭 교회의 종교의 틀 안에서 안거하며 개혁을 이루는 거. 카톨릭 교회 모든 거 다 인정을 하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만 이신칭이 하나만 고치자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그게 종교개혁의 핵심인 거다. 국가교회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세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거의 대부분 카톨릭 교회 것들을 답습하고 있어요. 유아 세례, 성직자 계급 체계. 여러분, 평신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신학 시대에. 근데 목사들이 꼭 평신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일들 이게 생긴 거예요.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카톨릭 교회와 에큐메니까 종교 통합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그게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레포메이션은 천주교회를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종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목사, 종교적인 교회, 종교적인 성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실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이 자리에 오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영혼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 관습 이런 거 해서 뭐 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교단 신학, 교회, 목사의 가르침을 성경의 진리와 같은 수준에 둔 걸 그 위에 두는 게 그게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위선자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을 눈먼 안내자라고 이야기하고, 눈먼 안내자를 따르는 눈먼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고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는 국가에 사는 우리로서는 국가교회에서 양심을 다 빼앗아 갔잖아요. 자유를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지정하는 교회에 다니는 게 뭔지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금 21세기에 불가능하잖아요. 예, 네,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일이 종교개혁 시대에는 전 세상에 만연해 있었다. 요거를 이해하고,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이해하고, 실제로 나중에 200년 더 지나서 1760년, 80년 이렇게 가서 미국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다. 자, 그럼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교회를 반대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유럽에 1200년 동안. 그렇죠? 국가교회가 대두가 되니까 이거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국가교회 반대, 신정정치 반대, 그렇죠? 예, 국교 지정하는 거 반대하면서 신약성경에는 지역교회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성도들만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교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키웠고, 그런 사람들의 후예가 계속해서 존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 부류는 국가교회를 해야 되겠다, 구약식 신정정치, 전체주의 독재, 왕이나 주교나 황제 등이 교회의 수반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거의 99.9%, 그렇죠? 이런 시스템이 천주교의 시스템, 나중에 나온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시스템이 바로 국가교회를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일부, 얼마 안 돼요. 뭐 0.1%, 0.5%밖에 안 되지만 믿는 자들의 교회, 그 뭐야?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믿는 자들의 교회, 국교 같은 거 절대 안 된다, 신약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국가교회를 주장하고 옹호하던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회들로부터 이단 소리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다. 뭘 주장했어요? 국가와 교회는 분리가 돼야 된다. 양심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유아세례를 반대한다. 구원받은 사람만 침례받아야지 태어나자마자 아기에게 왜 세례를 줘서 국가,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고, 그리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만 교회의 회원이 돼야지 이 나라에 태어났다고 다 교회의 회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저 그림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AD 30년경에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이 돼서 위로 가는데, 그렇죠? 예, 313년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여기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가 된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밑에 커다란 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저게 천주교회가 되고, 저 천주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서방으로 가면 카톨릭이 되고 동방으로 가면 정교회가 된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1517년경에 이신칭의를 주장하며 저 천주교에 속해 있던 루터나 칼빈이 저기를 좀 벗어나 봐야 되겠다 하고 저쪽으로 좀 찾아오는 거예요. 저 위로. 예, 저 위로. 근데 찾아오는데 이신칭의 빼고 나머진 다 뭘 갖고 와요? 카톨릭의 모든 걸 갖고 오니까 이게 성경하고 맞질 않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저 위를 걸어갔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 위. 예, 국가와 교회는 하나가 되면 안 된다.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야 된다. 그렇죠. 믿는 자들만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하니까 저 밑에 있는 국가교회가 저 사람들 다 뭐라고 불렀겠어요? 이단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가서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 뭘 주장한 거예요? 신학교회를 해야 된다는 걸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주 3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노바테온, 저 그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음 거. 가서 보면 이제 프리 프로테스탄트 디노미네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유럽 전체에 저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3세기경에 로마 제국의 노바티안이 일어나고, 이 사람들 주장한 유아세례는 그 성경에 없는 거다. 예, 유아세례.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어서 카타리로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누가 등장하냐? 도나티스트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어거신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7세기경에는 타우루스 산지에서 포울리시안, 저기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의 교리를 따른 신학교회를 해야 된다는 포울리시안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사람, 12세기경에는 왈덴시안이라는 사람이, 저 끝에 가서 보면 이제 왈덴시안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국에는 위클리프 당시에 롤라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여러 부류의 이름으로 불린 그러한 그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 등장하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 누가 등장해? 아나베프티스트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세례 준 거 이거는 무효지 않냐. 나중에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다시, 에나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또 개신교인들, 천주교인들이 이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천주교회가 박해라고 개신교회가 박해했던 이런 사람들, 여기에서 누가 나왔어요? 저와 같은 베프티스트가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옛날엔 저 사람들을 베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베프티스트의 정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양심의 자유가 가장 큰 거다, 인간에게. 국가가 국교를 제정해서 인간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신학교의 성도가 될 수 있고, 신학교에는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는 만인 제사장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가 더 높고, 그래서 무슨 성직자 계급이 따를 그 평신도, 이런 것은 신약성경에는 없는 거다. 이거를 주장한 사람들이 유럽 내 여러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게 이제 됐던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역사는 로마 가톨릭교에서도 이단이라고 해서 어디서 다 불태워버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사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쉽게 얘기하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회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회사. 이렇게 하니까 어거스틴이 훌륭하고 뭐 프란시스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써놓으신 그 교회 역사, 천국에 가면 발견하게 될 그 교회 역사에는 이렇게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성경, 신약성경 있는 대로 교회를 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그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런 데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에서 그 뒤를 이어가는 피를 흘리며 순교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지켜오려고 했던 그 무리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자유교회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이전에 저와 같은 성도들이 있었다. 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이 뭐냐? 영혼의 자유, soul liberty. 어느 누구가 누구에게 뭘 믿으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그럼 국가교회가 빼앗으려 했던 게 뭐예요? 그게 영혼의 자유, 종교의 자유예요. 그래서 국가교회를 하는 천주교나 아니면 개신교, 칼빈주의에서 뭘 없애려고 그래요? 인간의 자유 의지를 박탈해서 없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 가서 보니까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 가톨릭교회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베프티스트들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프티스트의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들어라. 뭐 두 가지 들 수 있어요. 오직 성경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 양심의 자유에 따라 한다. Soul liberty. Soul은 카이사라에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정부에 속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정부에게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그래서 천주교, 루터교, 그 다음에 칼빈주의자들은 국가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국교를 인정하고 자유의지를 박탈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침례 성도들은 신약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국교를 불인정하고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그래서 다음 시대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 가서 사람들이 국가교회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200년뿐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종교개혁 시대 전체적으로 다 국가교회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미국 역사와 함께 종교개혁 시대의 그런 역사와 함께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린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